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호사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혈육병 환자에 대한 얘기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호세아서의 중요한 주제죠. 여호와를 아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보면 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은 종교 매뉴얼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 매뉴얼이 아니에요. 이런 절기 때는 이런 일을 하고 그게 아니고 또 도덕 훈화집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훈화집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화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나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멀리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가 나가는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역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컨트롤 해가면서 주권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떤 성격과 어떤 성품과 어떤 능력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창조계를 통해서 드러내시거든요. 그런데 창조 세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성경이 주장합니다. 내가 무슨 뭐 진화론을 믿든지 뭐 믿든지 간에 창조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신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그래서 안 믿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여러 이론에 대해서 거기다 갖다 붙여서 설명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궁지에 빠져 있죠. 이 우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그 찾기 위해서 맨날 뭐 로켓도 뛰어올리고 별 연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자연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아무리 들여다보면 나무를 아무리 보고 아름다운 꽃을 아무리 감상한다 할지라도 또 그 구조를 우리가 연구해서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대화를 하실 수 있고 지정의를 가지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두 갈래로 계시를 합니다. 두 갈래로 보여주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시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통제하시면서 나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국가 상대입니다. 그렇죠. 다른 하나는 개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냐를 드러내셨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국가 단위로 하신 일입니다. 근데 국가라는 대단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어떤 특정한 개인들을 또한 상대해서 그 개인에게 자기 자신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열국의 흥망을 주관하십니다. 사실상 온 우주를 통제하시지만 극히 작은 존재, 우리와 같은 이런 미미한 개인의 삶도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사랑과 긍휼을 긍휼을 베푸시고 자신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쏟으시는 이 적극적인 관심을 볼 때 나 자신에게도 아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관심으로 대하시고 나에게도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깊거나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이 있죠. 빌립에게도 빌립이 예수님 그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이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나 개인의 구주도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한 인간의 가치를 높이 보십니다. 우리가 뭐 인권이다 뭐다 이런 말을 현대사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이렇게 마모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밤중에 찾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셨죠. 이스라엘의 이를테면 막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상대해서 밤늦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그 여인, 소문난 여인이죠. 결혼 여러 번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품행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분을 또한 상대하셨고 니고데모 같은 아주 인텔렉츄얼하고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하고도 같이 앉아서 개인적인 담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천하의 여김을 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단둘이 우물가에 앉으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또 뭐 백부장의 종을 또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 그 아들을 또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스토리가 뭐냐면은 혈루병이라는 그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하나의 모델로 내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혈루병을 앓는 환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관심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방에서 애워쌌어요. 막 수많은 사람, 뭐 수백, 수천, 뭐 수많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가운데 혈류병 때문에 오래 앓으면서 고생하는 한 여인이 끼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병을 고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12년 동안 시달림을 받고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재산 다 없어졌겠죠. 그래서 가난병이가 됐겠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이라는 병은 성경의 그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라고 있는데 그 레위기가 주로 제사에 대한 법규예요. 그래서 제사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위생 법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부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혈류병이라는 병이 이제 피를 출혈을 하는 병이죠. 혈류병으로 오래 앓던 이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그 혈류병을 앓으면 첫째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전에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유출병자하고 접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물건까지도 부정하게 된다. 더럽게 된다. 그렇게 정했어요. 물론 그렇게 더럽게 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의식상 불결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유출병 환자와 접촉이 된 가령 뭐 컵이 있다. 그러면 그 컵은 제사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전에 그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졌다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부정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정을 타게 된 거예요. 그 심각한 얘기죠,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뜻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뒤에는 굉장히 딱한 사정이 있어요. 12년 동안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전혀 효력이 없고 제사만 낡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군중 속에 있는 가장 고독한 인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최후의 소망은 예수님께 자기 소망을 걸고 그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무리 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았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다 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이죠. 사력을 다해서 서로 밀고 에워싸는 무리 속을 죽기를 참 각오하고 헤쳐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쭉 헤쳐나갔겠어요? 몇 발쪽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뒤로도 밀려나고 옆에 사람은 그 사람이 혈육병 환자라는 걸 모르니까 막 손을 대고 밀지 않았겠어요? 내가 앞서가는데 이 여자 당신이 왜 앞서가려고 그래 하고 뒤로 제치고 뭐 그럴 때마다 몸이 곧 주저앉을 것 같았겠죠. 안간 힘을 썼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한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면 누구 힘으로 됐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아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말이 좀 안 되죠. 말은 물론 되지만 상황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접근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것과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닿기 위해서 가까이 오려고 애쓴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혈육증 여인의 손길이 자기의 옷자락에 닿기 전에 그 여인의 믿음의 손길을 먼저 의식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걸음은 유난히 더 초대했을 것입니다. 빨리 그냥 가신다면 어떻게 그 인이 따라오겠어요? 도중에 쉬지 않고 말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혈육적 여자의 거리를 좁혀주기 위한 의도적인 배려였다고 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주 천천히 걷지 않으셨다면 힘없는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밀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이 병약한 여인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아주 천천히 걸으시면서 혈류증 여인을 따르는 여인이 따르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거리를 좁혀주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멈춰 서시기도 하시고 의도적으로 혈류증 여인을 기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계속해서 가시다면 희망이 없겠죠. 그런데 가시던 분이 내가 지금 숨이 멎을 것 같고 지금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혈류 출혈을 하면 사람은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서셨다. 그럼 그것이 또한 동기부여가 되고 희망이 되고 아, 서 계시구나. 빨리 가야지 하고 또 힘을 낼 수 있었겠죠. 혈류증 여인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놀랍게도 자기 순간에 12년 동안 묵었던 혈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확신했어요. 근데 놀란 것은 이 여인만 안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어요. 혈육병 여인의 믿음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하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이 한 선상에 있었던 것이 한 순간에 같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소름 미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제자들이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미루고 미치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냐면 다 손 댔죠. 예. 예수님이 심각하게 아니다.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있다.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손으로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손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즉각 아셨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전혀 교감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 위해서 큰 은혜를 받은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 중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전혀 무감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에어싸도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자는 예수님이 즉각 아십니다. 제자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 했습니다만은 한 개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깊은 사랑의 관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너무도 가까이 있었지만 영어의 표현처럼 so near but so far away. 날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날마다 주님께 찬송하고 날마다 성경책 읽고 it's so near. 그렇지만 하나님의 실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능력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진 후에 어떻게 했냐면 돌아서서 우리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볼 때 없이 달라들어요, 그냥. 그 예수님께 뭔가 얻으려고,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대답,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많은 군중들에게 무엇인가 주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손으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그 사람을 밝혀내야 되겠다. 그렇죠?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야겠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도 다 같이 들어야 된다. 그게.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것이 복음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아, 누가 나를 만졌구나. 능력이 나갔구나. 아, 누가 치료를 받은 모양이다. 잘 됐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첫째, 무엇보다도 혈증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떳떳하게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숨을 죽이고 살았던 그 외로운 삶을 청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떳떳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참 치유를 받은 자녀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웃들과 접촉하면서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것을 숨길 수도 없다. 내가 살아온 이 한 많은 삶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왜 예수님을 만졌는지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는지 내가 모든 사실을 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나와 얘기하자. 나에게 다 말하라. 그동안 사람들에게 말해왔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 너를 고친 자도 없었고 너를 도와준 자도 없었고 너 재산 다 탕진했고 여러분 병들고 내가 가진 거 없으면 누가 나를 좋아합니까? 이 혈류증 여자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12년 동안 그랬는데 친척 아니라 뭐 남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싫어했겠죠. 그 모든 사정을 예수님에게 다 털어놓고 예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주변의 사람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있느냐,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신이 겪은 고통의 삶을 다 아려고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불치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 만졌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내가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만졌더니 불치병이 금방 나았다는 것을 간증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과 이제부터 뗄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사귐이 시작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떳떳하게 교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셋째, 믿음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혈증 여인은 자기 같은 비천한 처지의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다른 제자들처럼 당당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자기같이 천한 사람은 그냥 사라져야 된다. 그게 또 조용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너무도 두려워서 떨었어요. 당시의 관습이 할 것 같으면 여자는 그 랍비 예수님을 이제 선생이라는 뜻에서 랍비라고 부르는데 그 랍비를 만지면 안 돼요. 그 상대도 안 해준다고요. 더군다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자기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랍비를 만진다는 건 이거는 방치하는 일이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게서 그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 된 일이니까 더군다나 더욱 두려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하는 얘기가 주시는 메시지 그죠. 당신들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어떤 자세로 나를 따르느냐.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나를 그만큼 신뢰하느냐. 그래서 나를 따르느냐. 내가 라스트 호흡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온전히 커밋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자세로 나를 따르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혈루증 여인을 모델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곁에 있을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믿음의 손길을 뻗치는 자들에게 자비의 응답을 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만일 들키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면 평생 동안 죄책감 속에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자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녀가 여자로서 더구나 의식적으로 불결한 혈류증 환자로서 거룩한 나비를 임의로 만진 것은 비록 몰래 한 일이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다.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혈류증 여자를 축복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축도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그 많은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있어서 수백 수천 명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축도를 받은 사람이 이 혈루증 여인밖에 없었어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살았던 그 속죽였던 삶의 그늘이 한순간에 걷어졌어요. 예수님의 축도에 의해서. 그래서 혈루증 여인은 성전에 갈 수 없었잖아요. 원래. 그렇지만 예수님의 축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성전 대신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의 축도를 받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축도를 받았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의 손길에 대해서 그렇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어요? 어떤 신뢰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축도는 곧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깃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중에서 주님의 축도를 오직 나 홀로 가야말로 받았어요. 이런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려 하는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이 본 스토리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교훈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혈루증 환자에 대한 네 개의 그 규정들을 보면 굉장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하고 접촉도 못하고 예배도 못 보고 제사장의 축도도 받지 못하고 성전에 가면 제사장의 축도를 받는 법인데 그러니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사회활동 할 수 없죠. 정상적인 가정생활 할 수 없죠. 그런데 예. 이런 율법의 규례는 혈루증 환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아니었어요. 그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뭐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다. 뭐 어떤 고기는 좋고 어떤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에 대한 그 삶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그렇게 나온 것이죠. 접촉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부정하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혈루증이나 뭐 나병 환자 같은 불치병 환자를 하나님이 정죄하려거나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혈루증 환자를 치유하시고 축복까지 하셨다는 것은 그 본뜻이 드러난 거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부정을 다 씻고 하나님의 축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최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에 들어간 백성이라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항상 기뻐하시고 칭찬하세요. 가련한 혈류병 환자가 허약한 참 병구를 이끌고 믿음의 손길을 뻗었을 때 즉시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크고 많은 축복을 놓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축도를 너무 자주 받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물론 뭐 예배 끝난 다음에 뭐 축도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의 예배 형식에 따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축도하실 때 거기에 위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완전합니다. 인간이 하는 축도는 불완전해요. 나 자신이 불완전하고 나 자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축도를 수시로 받을 수 있어요. 예배 문맥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아멘.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런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얼마든지 들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접근한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참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찍어내신다 이거죠. 이 중에 혈류병 환자의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혈류증에 해당하는 나의 영적 죄를 여기다 적용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갑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불완전한 자세로 나갑니다. 그냥 뭐 성의 없이 기도하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아유 그냥 예수님 오늘 생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에요. 진심이 그는 밤에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아침에 기도해서 저녁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낮에 네가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너 정신이 말짱할 때 나한테 한마디 기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손길을 내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종류의 치유든지 그것을 체험할 것이라 이거죠. 반드시 내가 병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 낫는다. 제가 그것을 여기서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달린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께 그런 신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선 받으시고 심령의 안식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시고. 여러분, 혈루증처럼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습관적인 죄. 내가 이 죄에 너무나 익숙해서 그게 뭐 나쁜지도 몰라. 별 의식이 없어. 근데 계속해서 습관성이 되다 보니까 그거 그렇게 막 거의 자동으로 그런 죄를 죄같게 여기지 않고 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혈루증 죄에 의해 그런 거 예수께로 가져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내가 오염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세속적인 사고방식, 비복음적인 방식과 아이디어로 교회를 하려고 그러고 대성회에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또 목회하고 그런 일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그거 혈루증입니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교회 전통이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혈루증 환자의 케이스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오염된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죠. 오염된 전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이거 작은 교회로서 교회를 합니다만은 그런 오염에서 우리가 풀어내려놔서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혈루증 환자의 믿음으로 예수에게 접근하고 그 예수의 축도를 받자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밀치고 그 따라다니죠. 막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혈류증 여인처럼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고 그분의 옷자락을 믿음의 손으로 만지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혈류증 여인을 주님이 고치신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도 닿고 몸도 닿고 자기 옷도 닿고 다 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치유를 받은 자는 그 순간에 혈류증 환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 예수님 일순간에 다 고치실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어느 불하게 말에 들어가시고 가셔서 아침부터 계속 환자를 보시는 단 한 사람도 병든 자가 없었다. 다 났어요. 다 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주 예수에게 어떤 자세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늘 반성해야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추정한 사람은 다수지만 주님의 축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뿐이어야 하겠습니까? 열 사람도 좋고 백 사람도 좋고 무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사회의 눈총을 받고 소외된 서른 삶 속에서 혼자 외롭게 살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만일 사람들이 이 여인이 혈류증 환자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그 사람 그렇게 도왔겠어요? 어림도 없죠. 아니 감히 신령하신 예수님을 이 혈류증 환자가 와서 만지다니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반응을 보셨어요? 그 여인의 혈류증 환자의 여인의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나를 만지라. 그래서 그 가라앓은 병자의 손이었지만 그 손은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방출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나약한 손을 붙들어주시고 비록 죄에 물든 손이지만 우리를 씻기시고 치유하셔서 이 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손은 믿음이 있는 자는 다 봅니다. 예수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보신 메시아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손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손을 보이시고 그 손 만군 천사 다 보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 다 보고 계세요. 그 믿음의 손이 승리의 손입니다. 그 손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는 손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지 않고 보시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했는데도 전혀 관심 없이 그런 손들, 그런 몸들, 그런 옷들, 그런 신분들, 그런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은 허물과 죄와 고통에 젖은 피곤한 우리 손을 알아보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이 세상은 나의 한숨이나 눈물을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의 무대에 수많은 군중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 모두 다 나를 지나칩니다. 함께 있어도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사랑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신음소리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혈류증 여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녀에게 온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런 주님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주님에 대해서 프라우드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녀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을 정지시키셨어요. 가시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돼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마저도 멈추셨어요. 혈류증 여자의 사건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 어떤 일이 아 회당장 딸이 죽었어 그냥.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회당장 제가 오늘 그 설교 나눈다면 회당장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여자가 괘씸했겠어요. 이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잖아. 어? 예수님이 그 여자를 치료하시고 거기 서서 얘기하시고 그 여자도 무슨 넋들을 그렇게 늘어놓느냐고. 그 시간 다 지나가지 않냐. 예수님 그 말씀 다 들어야 되고 그 여자 한을 다 들으셨다고요. 아 이제 그만해. 내가 알아서 됐다. 그만해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회당장이 야일의 딸이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논리를 초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당장 야일의 딸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물론 야일의 딸 살리죠. 살려요. 근데 사는 사람 살리는 거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오히려 이 여인을 원망했겠지만은 혈루증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난 것이죠. 자기 딸이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곱절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안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주권자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강력하게 일하시고 정밀하게 일하시고 오차가 없이 실행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손이 어떤 손이? 깨끗한 손이 더러운 손이었죠. 의식상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닿는 것마다 불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그 더러운 손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게 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불결하게 됐고 예수님 자신이 의식상으로 성전에 나갈 수 없는 분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부정한 손이 임자는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 대신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받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고 주 예수의 대속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불결한 손을 자신의 피로 씻기십니다. 우리의 한마는 삶을 한순간에 축복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군중 속에서 나를 찾아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나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서름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간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게 될 일입니다. 천군 천사 앞에서 구속받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나의 더러운 오른손을 높이 치켜 올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 많은 삶을 십자가 희생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그런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시킨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도를 받고 영원한 새 삶을 주님과 사귀면서 영원토록 끝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